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민수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모시겠고, 자, 우리 민수기 성경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8장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8장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등대 불빛과 레위인들을 위한 물두멍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장은 놀랍게도 성소 안에 위치한 등대의 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등대가 제일 처음에 언급된 것이 좀 특이하지 않나 싶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등대가 성막기구 가운데 뒷부분에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에서는 앞부분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등대부터 언급하시는 데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8장에서도 광해에서 행진을 준비함에 있어서 정결케 할 것에 대해서 계속 또 말씀하고 있음도 여러분들이 전해드릴게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과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보다도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등대의 빛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등대는 성막에 배치되어 있는 기구 중에 하나인데요. 등대를 금을 쳐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장인이 정교하게 작업을 해서 살구가지 모양으로 틀을 잡고 그 가지의 윗부분에는 커다란 살구 꽃봉오리로 모양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지 끝에 불빛이 있게 하여서 등대의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하였다 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성막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완벽한 그림이라고 봅니다. 빛을 나타내는 등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계시하는 성령을 나타냅니다. 등대는 세상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을 취하셔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제 우리는 왜 등대가 족장들이 예물을 드린 사건과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 사건에 언급되었는지 그 이유를 그러므로 이해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빛이신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는 일은 반드시 주님의 임재라는 빛 가운데서 행해져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교회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든지 간에 교회의 정통적인 규범이나 기타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등대는 빛을 발하는 도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일컬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대를 통하여 그 빛을 발하고 계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눌 주제가 있다면 레위인의 정결 예식인데, 그래서 이번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레위인의 정결 예식을 쭉 말씀하고 있게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레위인들은 정결케 되기 위해서 물두멍 앞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번제단에서 속죄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종족들을 정결케 유지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민수기 8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는 일부터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방법대로 정결케 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제 레위인을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지 우리가 보자고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숫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하나를 속제물로 취하고 이 민수기 8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먼저 그들에게 깨끗한 물을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두멍에서 행해진 일들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신에 털을 밀라고 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의복을 스스로 빨게 했고 네 번째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레위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레위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기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확실히 레위는 깨끗해져야만 했습니다. 이 아버지도 이렇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역사들,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깨끗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이건 뭐 자명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빛과 물두멍은 한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여러분은 불완전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물두멍에 나와서 그 불완전한 것을 닦아내 버려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위하여 본문에서는 네 가지 단계를 교훈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라는 어떤 그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시몬 베드로는 그것을 거절을 했죠.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만일 내가 나와 교제하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아무것도 나눌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 나는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번제단은 죄인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장소입니다. 물두멍은 하나님의 성도인 믿는 자들이 정결함을 위하여 나오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민수기서 이 8장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정결하기 위한 네 가지 교훈이 이렇게 나오는데 첫째는 속죄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깊은 부분까지 파고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잘못까지도 들추어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날선 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붙어있는 오물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날선 검을 꺼내들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말씀은 빛이며 또한 날카로운 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정결케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8장에는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네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는 것이고 또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 의복을 빨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복은 생활의 습관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관습의 옷을 입고 또 습관을 어떤 그 들여져 있다고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옷을 빨아야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데 추호라도 걸림돌이 될 만한 좋지 못한 관습이라든가 습관 이런 것들을 깨끗이 빨아서 없애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속죄 제물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숫송아지 한 마리와 소제물과 또 다른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물로 취하라고 말씀하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각종 제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번제는 그리스도 자신을 또 뜻하는 것이고요. 소제는 그리스도의 무음하고 완전하심을 상징합니다.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주어진 평화를, 속죄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이러한 일체의 그 모든 그 제들은 다 정결케 하는 제사와 또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잘 보여주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민수기 8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숙해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극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특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있고요. 교회 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정결케 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가 그 진정한 수고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수고는 허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그러므로 늘상 살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시라도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나의 죄들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스리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말씀의 날성검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습관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결함이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위에 터잡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레위인들이 이같이 한 후에 주님을 섬겼던 사례를 지금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8장 14절에서 또 19절 이렇게 보도록 하죠. 너희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을 여기에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규범이나 규칙이나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데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한낱 의문에 지나지 않는 규율과 규범을 따르지 않는 주님과의 교제는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애쓰게 되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민수기 8장 24절로 26절입니다.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25 이상이었는데요. 민수기 4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제사장은 30살이 되어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 연한은 30에서 50세까지인데 하지만 성막에서 봉사하던 레위인은 25세에서 50세까지 그 직책에 따라 성막을 세우고 거두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1장 3절에서 우리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연령이 20세 이상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과연 책임을 질 만한 나이가 몇 살 정도가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러분, 이 경우를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20살 이상 인구 숫자에 포함시키고 뭐 19세까지 소년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지만 20세 이상의 소년들은 모조리 광해에서 죽임을 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비하여 책임을 져야 할 연령대가 훨씬 높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떤 분은 어린아이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죠. 사실 4살 박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 되려면 한참 지나야 하는 것이죠. 개인별로 격차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나이 차가 좀 나야 또 나이가 돼야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에 따라 다양하게 연령대를 적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20살 된 남성이라야 군대에 갈 수 있고 성막에서 봉사하려면 25세가 되어야 하고 제사장은 30살이 되어야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소년 소녀에게 가능하다면 어떤 정년기에 가급적 빨리 세월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데 여기서 또 교훈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민수기서 9장 이 유월절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민수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오스왈드 샌더스 지음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